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도마의 하루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말이야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직접 보고 만지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이 말 한마디와 함께 그는 의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의심이 많은 사람을 보면 도마와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도마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증거하다 순교했으니 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어 외치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 죽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이 가능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도마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셨던 호칭은 1번 주, 2번 인자, 3번 목자, 4번 그리스도, 5번 하나님의 아들. 답은 2번 인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80번이 넘게 자기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자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on of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로 소개했을 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죠. 그러기에 그에게는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인자다라고 말할 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인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과연 그럴까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본인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인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경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용례를 몇 개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만일에 인자가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마태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일에 인자가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인간이 천사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죠? 여전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2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번에도 역시 만일에 인자가 인간을 뜻하는 것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천사들과 함께 올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인성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그 단어를 쓰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정관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국어에는 정관사를 별로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헬라어 문법에서 정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80번 넘게 나는 인자다라고 말할 때마다 반드시 인자라는 단어 앞에는 헬라어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I am son of man 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the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서 I am the son of man 이라고 매번 말씀을 하셨죠. 정관사 하나가 뭐가 그렇게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헬라어 문법을 아시는 분이라면 또는 영어 문법을 아시는 분이라면 정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정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앞에 앉아 계시는 홍길동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 저 책 한 권 가져다 주세요. Please bring me a book 했다면 이제 어떤 책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아무 책이나 상관없어요. 성경책, 소설책, 만화책, 심지어는 어린이 그림책도 상관없습니다. 책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홍길동 집사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동원 목사님의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책을 인용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만 깜빡 잊고 그 책을 갖고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홍길동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집사님, 그 책을 가져다 주세요. Please bring me the book 했다면 이제는 어떤 책을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동원 목사님의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책을 가져와야지 다른 그 어떤 책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I am the son of man, 나는 바로 그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나는 아무 사람이나 인자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그 인자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과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너에게 천국 행티켓을 나눠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이 땅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메시아 되신 그분에게 나라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서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그를 주로 섬기게 될 것이요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보존될 것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왜 오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완성시켜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메시아는 그럼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고 확장시켜 영원 무궁토록 보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잘났고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도 없고 확장시킬 수도 없으며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하고 끝내실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라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나요? 인자와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은 정통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단군 신화 모르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한국 사람이라면 고학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단군 신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통 유대인이라면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어요. 먼 훗날 인자와 같은 이가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인자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I am the Son of Man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의도를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인간이기만 하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를 보면서 소자야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야 내가 내 죄를 사함을 받았노라. 그 말씀을 딱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어찌 한낱 인간에 불과한 네가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누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네가 어떻게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이건 신성 모독죄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니까? 인자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그래 맞아.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인자인 내가 죄를 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시킬 수 있도록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까지 추가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로 끌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3일이 지난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유대인들의 입장에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죠? 결론은 하나예요.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로구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신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비범하고 특별한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분이 하나님이실 줄은 몰랐던 겁니다. 만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을 리가 없겠죠. 적어도 제자들이라도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혼비백산을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로마서 1장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으로 선포되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건데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끔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복음을 전한 데 목숨을 내어 걸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도마도 마찬가지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모든 질문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신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에 예수님의 부활은 대부분의 경우 성도들에게 단 하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활절에는 교회에 간다. 끝. 그게 다예요. 부활절에는 다른 주일은 다 빠졌어도 부활절만큼은 교회 간다. 교회 가고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그 이외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는커녕 부활에 대해서 거의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1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내 삶을 능히 지탱하사 역전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인생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나의 삶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나의 삶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일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상관이 없고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처음부터 혜택만을 바라고 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10년, 50년 넘게 해도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이 생겨나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봉사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토록 헌신해야 되는가? 내가 왜 선교도 가야 되고 내가 왜 전도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주중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냉큼 달려오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사업을 번창시켜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내가 부르짖을 때 때로는 침묵만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은 많은 복을 주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이토록 인색하신가? 질문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주 예수께 나왔으므로 모든 질문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질문이 사라져버리고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습니다. 그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단 하나의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